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호프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의 친절한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벅차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호프교회에 다시 올수 있는 것이 매우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 아가서를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제 아내의 기억은 에릭 형제와 미간 자매의 거룩한 혼인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들레이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의 메시지로 아가서를 나누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가 바로 두 주요 인물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가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임을 배울 것입니다.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통 성경에서 언급되는 노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우리는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를 알도록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 언약의 형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가서는 1절에서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든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4장 21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열왕기상 4장 21절. 아멘. 또한 솔로몬은 그의 지식과 지혜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로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불신자들조차 솔로몬처럼 지혜로운이라는 속담을 알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신 것을 압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큰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장수하는 것, 그의 원수가 죽는 것, 혹은 부를 얻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일속만을 위한 보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구절을 들여다보기 전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솔로몬도 사람이었으므로 그도 완전히 타락한 인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듯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과 말입니다.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을 살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지혜와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큰 지식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또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들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유명했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기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가 다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 없는 지식의 위험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 자체는 제한된 가치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배우고 암기할 수 있으므로 성경 퀴즈의 밤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성경의 지식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이 지식의 저수지를 그의 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안 좋게는 성경 구절의 화살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 잘못되게 사용합니다. 그들을 은혜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죄의식 가운데 가둬놓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지혜의 원천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혜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생각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들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만 가지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이 우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솔로몬은 또한 여자에 대한 약점으로 인해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솔로몬도 여러분의 장로님과 목사님들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오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솔로몬은 많은 잠언과 노래들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많은 잠언과 노래를 솔로몬이 지었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알려집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과장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우리는 그의 지혜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우리를 또 상기시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계속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중심 대신과 탁월함만이 우리의 존재를 굳건히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노래를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아가서를 성경 해설자들이 권유하는 대로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은유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씨름했습니다. 은유적 시각이라는 것은 아가서에 포함된 의미를 이미지, 은유, 상징의 선명한 색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하며 바로 이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적 형식 안에서를 말합니다. 저는 율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비교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아가서에서 더욱 쉽게 은유적인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율법 아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보다 복음의 메시지를 소망 아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두 구절에서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또 아가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저는 한 번도 제 아내의 목과 이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구절들처럼 묘사한 적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제 위치는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적 형식으로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노래이고 우리는 이것이 이러한 시적 은유와 상징에서 파생된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확실히 영감을 받은 것의 본질과 형태를 알고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가서 4장 2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한정 지었을 때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이를 양떼로 각 이는 한 쌍으로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가 양과 같으면 그녀의 이는 푹신한 양털이 될 것이고 아마도 우리는 양의 이에 충분히 가까이 가면 양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읽으면 우리의 이해는 솔로몬이 묘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술람미 여자의 이는 균등한 간격을 두고 하얀 진주색을 띠었으며 그녀의 이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노래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겪은 또 다른 어려움은 일부 해설자들이 구약의 이 책은 주로 솔로몬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처녀 사이의 사랑 노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입장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가서가 우리의 성경에 포함되었는가? 왜 이 책이 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노래라면 왜 정경 속에 포함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건하지 않은 생각과 부패한 욕망으로 그것을 일그러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사들은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3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읽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성한 것을 남용하지 않고 하늘의 불꽃으로 정욕의 불꽃을 점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또한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고자 첫 번째로 솔로몬의 이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이름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다가오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평강의 왕으로 불리는 것을 압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가 두 명의 솔로몬에 관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솔로몬, 다가오는 메시아입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다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말씀에서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사랑의 성격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묘사되어서 이 사랑의 기초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구속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다고 여기게 되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되었고 이 신성한 성경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수년 전 구약 성경개론 수업을 진행하고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탐구하도록 가르쳐주신 데이빗 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시험을 치르고 매주 숙제를 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각 책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식한 것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후에 저도 여러분께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서 세 권의 책을 쓴 영감을 받은 저자였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도 넘는 시간 전에 저는 우리 교회의 레이디스 펠로우십에 속한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구약에 속한 책들의 본질을 분석하고 각각의 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포함합니다. 한 문장은 10단어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가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가서를 읽을 때 적절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 짧은 문장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솔로몬의 노래 한 문장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불꽃이다 입니다. 이제 각 책의 첫 번째 구절을 공부하고 어떤 유형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1장 1절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설교자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을 잠언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1절에서 즉시 왕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된 솔로몬의 위상이 아가서 속에서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그리스도나 메시아의 성품을 감춰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가 솔로몬에 관한 것이지만 솔로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솔로몬의 노래를 읽을 때, 바로 아가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해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컴리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컴리라는 단어는 사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뜻임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컴리는 한국어 사전에서는 아름다우니,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내가 매일 깨어날 때 좋은 아침, 내 사랑 이렇게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여러분도 아내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적인 형태로서 이 구절을 읽으면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검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구나로 읽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장막은 검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사막의 바람에 의해 상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계달의 장막을 거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로 기록합니다. 시편 125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우리는 이 비바람에 상하는 장막을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잘 보호된 환경에서 매달려 있는 최고급 천으로 만든 솔로몬의 장막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순결하고 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비교되는 우리의 검고 죄 많은 상태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에서 검다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나는 검으나는 죄 있는 본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언급은 개인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상이지만 만연한 죄가 어떻게 영혼을 검게 할 수 있는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계달의 장막처럼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계달의 장막의 검은 동물의 가죽을 상하게 하는 그런 비바람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저지르는 죄의 가혹한 유혹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보여지기에는 부족한 단계입니다. 다른 설교자분들이 이 강단 뒤에 설 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저와 같이 검고 낮은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고귀한 높음을 설교하는 것이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이 죄 많고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보다 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 죄악으로 상하고 어두워진 저의 죄의 안식을 가진 저를 보이실 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강단 뒤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영혼을 희게 하는 것은 저의 선한 일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며 여러분이 앞에 보는 저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죄 많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 많은 영혼의 어둠을 인정하고서 용서와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자신의 아름다운 안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으며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가능한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친밀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절은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친구와 친지 사이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 많은 중국 남성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중국인 남성들은 포옹과 입을 맞추는 것으로 친구와 친구들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배우게 된 계기는 바로 몇 년 전에 제가 결혼식을 위해서 유럽에 갔을 때입니다. 저는 친구와 친지들의 모든 포옹과 입맞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색하고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었고 포옹할 때마다 주위를 기울이는 군인처럼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호프 교회 친구들과 여러분들을 매우 그리워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코로나 규칙으로 인해서 아무도 오늘 예배 후에 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 환대를 받습니까? 그것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애정의 환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연민과 사랑으로 이 아버지는 이 변덕스러운 아들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님의 하늘에 있는 장소로 올려가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하늘 궁전 바깥으로 남겨질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특별한 장소로 인도될 것입니까? 이것을 시각화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아들레이드에 있었을 때 살고 있던 집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정식 라운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레이드에 있던 이전 집에는 정식 라운지가 있었고 가구는 앉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얇은 쿠션으로 나무 좌석에 20분간 앉아 있으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저희는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머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식 라운지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이 우리를 방문하면 우리는 그들을 내부 라운지 또는 일반적으로 패밀리룸으로 알려진 그런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와 몇 시간 동안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라운지로 저희가 인도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그분께 다가오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분의 방으로 이끄십니다. 이곳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성경 구절과 어울리는 곳입니다. 지속적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때때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희생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과 죄에 대해서 죄를 직면할 것이고 때로는 죄의 영향권에서 안에서 아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 이 땅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상하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매일 죄와의 씨름을 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랑이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름답게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와 함께할 것을 기도합니다.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7절은 아가서의 기도이며 기도자가 항상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위대한 목자에 대한 강한 갈망을 표현하며 영혼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떼를 목초지에서 목초지로 옮기고 목자의 왕을 찾는 가장 좋은 장소는 그가 양떼를 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목자를 찾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발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여호와께 가까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장 23편 1절과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나는 거문아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안에 다 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죄의 검은 상태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어 죄인의 기도를 말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정결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아름다운 어린 양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며 또한 항상 그리스도와 가깝게 기도록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